오늘은 데카르트의 성찰 마지막 시간입니다. 28강이죠. 참과 거짓을 식별하는 정신, 정신과 신체의 합성체로서의 인간. 제4성찰, 제6성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에 관해서는 데카르트는 일단 지난번에 얘기한 것 제3성찰에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유한한 내가 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이제 믿을만한 자기가 뭔가 좀 잘난 척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확실 확신까지는 아니에요. 세쿠리타티스까지는 아니고 확실한 근거는 다 찾아낸 셈입니다. 그래서 뭐 더 뭐 따져볼 것도 없이 뭐 다 자기는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다 참말이다 그겁니다. 제4성찰에서 그 얘기를 하죠. 신을 관상할 때, 신을 관조할 때 다른 사물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신을 매개로 할 때, 다르게 말하면 신을 매개로 할 때 다른 사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제4생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성찰은 물질적 사물의 본성, 제6성찰은 물질적 사물의 현존 및 정신과 물체의 실제적 상위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4성찰은 그냥 지나가더라도 제5, 6성찰 뭐 이제 물질적 사물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대상 세계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의아한 게 이 사람이 제1성찰에서 이미 나는 감각적인 알을 확실하지 않은 것이니까 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잖아요. 감각적인 알에 대해서.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성찰 후반부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하느냐. 중간에 뭐가 있죠? 제3성찰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가능하죠. 중간에 제3성찰이 있는 거예요. 즉 제1성찰의 나는 그냥 의심만 하는 아직 내가 신을 알아낼 수 있는 신에 대한 무한자에 대한 진리인식의 원천인지를 확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제1성찰에서 시작하여 제2성찰을 거치고 제3성찰에 이르러서 내가 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즉 이제 나는 신적인 입장에 올라선 존재구나. 나의 사유는 비록 유한하지만 그 유한함 때문에 신의 무한함을 안다는 그런 처지에 올라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1성찰의 출발점에 있던 나하고 달라졌다. 제1성찰의 출발점이 있던 나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나는 이제 바깥 세상에 있는 사물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3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자기가 신의 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또는 신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 비지오 데이를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1성찰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데카르트는 이제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데카르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과 같은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적인 완전성과 그 신과는 무관한 불완전성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성이 결국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데카르트는 이처럼 인간이 초월성과 제약성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적 존재라고 해도 인간에게는 신의 모상인, 신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에 대해서, 대상세계의 사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바로 데카르트가 제6성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피조물에 대해서도 이제 신이라고 하는 어떤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데카르트의 성찰을 읽으면서 얻게 된 기본적인 맥락들인데요. 데카르트의 논의를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학의 원리에서 철학의 원리를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괜찮은데요. 철학의 원리라고 하는 이 책이 데카르트 그러면 되게 방법소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데카르트를 읽으면서 한 권으로 읽는 데카르트 뭐 그런 것을 시도해본다. 그러면 철학의 원리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철학의 원리를 다 읽기가 좀 마땅치 않다. 그러면 목차만 일단 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원리는 그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유한자로서의 인간 또 무한자로서의 신 그리고 유한자와 무한자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명제 형식으로. 그리고 명제 형식으로 정리했는데 또 철학의 원리의 목차를 이렇게 달아놓은 걸 보면 그 명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을 또 목차로 정리했기 때문에 철학의 원리 전체를 다 읽기가 좀 마땅치 않다. 그러면 철학의 원리에서도 목차만 읽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차 철학의 원리 목차 전체를 읽으면 데카르트 형이상학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목차를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부분에서 인간 인식의 원리들에 관하여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은 가능한 한 모든 것에 관하여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에서 쭉인데 제 1번이 그거예요. 그냥 철학을 하는 사람의 기본 상식 요 정도로 이해를 해 두셔도 되겠죠.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은 가능한 모든 것에 관하여 의심해 보아야 한다. 데카르트 철학의 출발점이 의심이다. 더욱이 의심스러운 것들을 틀린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번 명제가 목차 2번이 그렇습니다. 아주 의심스러운 건 틀린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제가 이 철학의 원리 목차를 읽으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데카르트 형이상학 조금 변태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 책을 읽지 말고 제쳐둘 것이냐? 아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데카르트에서 최소한 요거는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 하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2번 의심스러운 것들은 틀린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죠. 예, 확증편향이 있어요. 정말 많은 책들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태도 이제 프레이밍을 짜서 얘기할 때 똑같은 사태도 어떤 목표치에 가까운 것일수록 더 확고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45%에서 55%로 올랐습니다. 10%가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많이 오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90%에서 100%로 올랐습니다. 그럼 와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둘 다 양은 똑같은데. 착시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데카르트의 순수한 자기의식 이런 것들이 그냥 데카르트에서는 신을 알고 싶어서 만들어낸 어떤 개념들인데 우리 현대인들이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어떠한 편견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의심하는 의심을 일상적으로 일삼는 그런 의식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 원리 3번 보면 이러한 의심을 일상적인 삶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의심을 그런데 그 2번이 더욱이 의심스러운 것들을 틀린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3번이 뭐냐면 그러나 이러한 의심을 일상적인 삶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러나는 뭐냐? 의심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에까지 너무 많이 의심하면 인생살이 피곤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이 무엇 때문에 감각적인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지 즉 감각적인 것이 의심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5번 무엇 때문에 수학적인 증명들조차도 의심할 수 있는지 네 감각적인 것을 의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겠죠. 착각이니까요. 감각의 착오, 착각. 수학적인 증명도 의심을 해야 한다? 이것까지 의심을 하게 되면 의심의 끝판왕까지 가는 셈이겠죠. 그 다음, 우리는 의심스러운 것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따라서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아, 그렇죠. 자유의지.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 써놨는데요. libertum, libertum, arbitrium. 그랬습니다. arbitrium은 제멋대로인 영어로 말하면 arbitrary인데요. 이게 자유라고 하는데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아니라 일단 의심해보는 게 뭐야. 의심은 자유야.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것들. 네. 의심은 좀 해보는 거 아니야? 의심을 일단 해보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오류를 피할 수 있죠.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7번에다가 딱 데카르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가 의심하는 동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할 수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 존재는요, 의심하지 않아도 또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도 존재해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는 아무런 의심이 없어도 틀림없이 존재해요. 자기 뺨을 꼬집어 보면 아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렇게 내 뺨을 꼬집어 보는 짓 또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지금 누구한테 야 너 지금 뭐해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것 자체 아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7번 명제에서 데카르트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사유를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데카르트를 읽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알게 되는 최선의 철학적 원리는 뭘까?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유하는 존재.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식의 논변이 이제 그 다음에 8번에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는 동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할 수 없다. 이로부터 그게 이제 8번이에요. 이로부터 영혼과 육체 혹은 사유하는 것과 물질적인 것 간의 차이가 인식된다. 그리고 9번 사유란 무엇인가? 코기타티오란 무엇인가? 그랬는데 8번 명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자면 이게 영혼과 육체 혹은 사유하는 것과 물질적인 것 간의 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데카르트의 영혼과 육체 이원론, 심신 이원론입니다. 영혼하고 우리의 정신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육체가 딱 분리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하려다 보니 뭐 성과 선이니 뭐니 하는 아주 그 복잡다단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대의 그 신경과학에 의해서 데카르트 이명제는 다 깨졌어요. 인간 존재는 어디서부터 정신이고 어디서부터 육체인지가 알 수 없어요. 특히 뇌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유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뇌라고 하는 그 곳에서 장소에서 뉴런이라고 하는 것 신경물질들이 쭉 연결되면서 사유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데카르트 명제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로지 물질적인 존재인가? 물질 이론론으로 인간의 정신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책을 뉴로사이언스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밝혀낼 수가 없어요. 뇌스캔하는 것 뭐 이런 거. 또 한국에 지금 마음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예전에 연구회 차원의 학회가 되기 전에 마음연구회라고 하는 것일 때 제가 꽤 여러 번 거기 갔었어요. 그 뭐 컴퓨터 인공지능 하시는 분 또 의과대학 이런 데서 FMRA, MRI인가? MRA, MMA는 종합격투기고 예, 그러니까 뇌 자기 공명 장치 있잖아요. 뇌 스캔하는 그런 거 하시는 분, 뭐 여러 영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저는 공부 안 하고 그냥 하시는 얘기를 들으러 갔던 적이 있는데 오로지 이론론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경계선이 모호한 곳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런데 데카르트는 뭐 뇌스캔 장치가 있었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네. 정신과 물질적인 것에 딱 갈라선다. 그렇게 말을 해야만 인간 정신을 가지고 신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번 명제 사유란 무엇인가가 있고 그리고 10, 11, 12를 지나서 13번 명제가 뭐냐면 어떤 의미로 신에 대한 인식,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의존해 있는지 그리고 14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의 관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자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의 관념 속에 신이라고 하는 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필연적 존재, 반드시 있는 존재, 그래서 신의 존재,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귀결된다. 이게 이른바 데카르트의 신존재 증명인데 어이가 없죠. 24번 명제가 신은 무한하나 우리는 유한하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우리는 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피조물들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제3성찰 이야기하면서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죠. 신은 무한한데 신이 무한하다는 것은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이 무한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신이 존재가 이끌어진다. 그 다음에 철학 원리가 쭉 나가다가 76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지각보다 신성한 권위를 우위에 놓아야 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 철학자는 지각된 것들만을 참으로 여겨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것에 관해서는 신성한 권위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신적인 것과 관련 없는 것들, 즉 우리 인간의 이성의 힘만 가지고 탐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탐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데카르트 철학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그 인간 중심주의가 있는데요. 데카르트는 신이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성찰에서 신에 대한 알을 거쳐서 우리는 대상세계에 대한 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대상세계에 대한 알은 신을 거쳐서 아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알아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알았어. 내가 지금 개나리가 핀 걸 알았어. 그럼 내가 개나리를 핀 걸 알았고 이거 이렇게 알게 된 거는 내가 신을 알기 때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내가 신과 같은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도 다 알아낼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자연세계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알면 그것의 주인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데카르트의 사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굉장한 인간 독단이랄까요? 그런 형이상학이라고 그런 걸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데카르트 형이상학에 대해서만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철학고정 강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데카르트 형이상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함축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지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데카르트의 성찰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형이상학을 살펴보고 철학의 원리들에 나와 있는 몇 개의 명제들을 검토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데카르트 형이상학에 대한 전체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체인 인간의 세계 구축. 아, 이 제목 지금 제가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아요. 주체인 인간의 세계 구축. 이게 주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 주인인 인간이 세계 구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에 대한 인식을, 데카르트는 철저하게 인간이 유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인간이 신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대상 세계에 대한 알을 딱 가지게 돼요. 그러면 데카르트는 주체가 되죠. 세계의 주체. 그래서 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고 이 세계는 인간의 의지대로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그것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카르트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